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기본기가 단단해야 오래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빈자리는 교회 공동체의 큰 위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모여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사실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빨리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든지, 왜 약속된 성령이 금방 임하지 않는 것이지? 빨리 부응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것이지?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리고 이대로는 금방 무너지거나 망할 것 같은,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들 때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됩니다. 더군다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누구 한 사람 조급해하며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동일하게 힘들게 되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약속된 성령이 오기까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말하는 동시에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말, 날카로운 비판과 불안함 모두 기도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불평하는 마음과 불만과 비난과 모든 악한 말들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13절의 열한 제자들과 14절의 여인들, 예수님의 가족들, 15절에 120명이 모였지만 누구 한 사람 이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4절 마지막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제자들과 공동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랜 기도 가운데 이 문제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16절에 어떤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유다의 문제는 공식적으로 꺼내기에 다소 껄끄러운 문제입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점, 특별히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이 말을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그런 점에서 불편한 문제이죠. 배신은 불편한 문제입니다.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인 것입니다. 괜히 유다의 얘기를 꺼냈다가 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냐고 비난을 받거나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는 큰 상처였죠. 가련 유다 때문에 제자들은 도망해야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여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에도 큰 상처를 주었죠. 그런 의미에서 가련 유다의 이름을 다루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련 유다의 빈자리는 곧 공동체의 아픔이자 상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픔과 상처에 직면하고 이 문제를 공동체 가운데 담담하게, 담대하게 드러냅니다.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인 동시에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무엇보다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 가련 유다의 문제를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비판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고난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일어나야 할, 성경이 응하게 할 일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20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첫 번째 구절은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유다와 관련해서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 유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뿐이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이어서 시편 109편 8절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합니다. 또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이 직분들을 세워나가고 사람을 세워나가고 그렇게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사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것, 그것은 어떤 뭐 비즈니스나 교회 공동체,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도에 힘써야 할 일인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해석하듯이 앞으로 이 공동체가 잘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가윤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를 세웁니다. 누가가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이 일이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세우느냐? 이것은 분란을 일으킬 만한 민감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장로와 권사를 세우고 또 목회자를 청빙하고 그 모든 것은 사실 엄청 기도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죠. 23절에 그들은 요셉과 마띠아 중 한 사람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24절에 역시 기도하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26절에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신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함께 기도하며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마띠아를 세운 이후에는 아무런 말이 없죠. 뒷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마띠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그냥 마띠아라는 이름을 제시할 뿐이지만 23절에 다른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다.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더 유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다른 수식어를 제시할 수 없는 마띠아라는 사람, 그 마띠아라는 사람이 세워졌는데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믿음을 가지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속상해할 이유가 없죠. 이처럼 처음 모여 기도했던 120여 명의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아픔과 상처에 직면하여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석하며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기 전부터 가장 먼저 행했던 그 교회의 기본기인 것입니다. 이후로도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는 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일을 진행합니다. 말씀을 통해 해야 할 일을 찾고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항상 기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도는 늘 이 두 가지 기본을 기억하며 꾸준히 다져가야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떤 운동이나 공부 역시 마찬가지죠. 기본기가 단단해야 오래 갑니다. 기본기가 단단해야 부상을 입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기본기가 단단해야 위기가 닥쳐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타락해 갈 때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기본기를 통해 늘 이겨내 왔습니다. 성도의 인생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늘 기본기가 단단한 선수, 기본기가 단단한 팀이 가장 무섭죠. 기본기가 단단한 사람은 기복이 없습니다. 늘 꾸준하게 그 퍼포먼스를 내고 있죠. 그리고 기본기가 단단한 사람은 화려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단단하면 결국 모두가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단단하면 무시하지 못합니다. 야, 저 사람 신앙은 진짜 같아. 위기가 닥쳐도, 고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나 같으면 저런 상황에서 교회 나가지 않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있구만. 저 사람, 저 교회 보통이 아니구만. 하지만 기본기가 흔들리며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일어날 때 세상은 교회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죠. 그런 교회와 교인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시면서 새벽마다 이 기본기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가며 승리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기본기가 단단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